보배로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갈망해서 주님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나온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말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기에 도로 누워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요셉이 이 형들이 이 애굽에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온 뒤로 한참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기근이 2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요셉의 꿈에 의하면은 이 기근이 7년을 가는 기근이니까 앞으로 5년을 더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식량도 금방 떨어져서 이제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야곱 일가는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준 재벌입니다. 아주 거느리고 있는 식구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재벌이라 함은 은행에 있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재산이 가축이었어요. 근데 가축이 풍년일 때는 재산인데 이 흉년일 때는 이게 완전히 부담이 되는 거죠.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아마 가축도 수도 없이 많이 죽어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자기들의 그 모든 재산의 원천인 이 가축이 죽어 나가는 걸 보면서 이 집안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아주 뭐 황폐했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우리 모두 죽겠구나 하는 이 공포심이 크게 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고난이지만 이 고난이 만약 이 흉년이 7년을 안 갔더라면 첫 해 끝났더라면은 아마 요셉이 형들과 그렇게 조우한 걸로 서로 알지도 모른 채 만난 걸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기근이 오래 갔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이 고난이 길게 갔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고 형제들을 다 보내서 다시 요셉과 만날 수 있는 세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알았으니까 좀 빨리 고난 좀 데려가 주세요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조금 더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알게 되죠. 흉년이 왜 이렇게 길게 갔던가. 이게 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곡식에 떨어져 가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채근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런데 아들들이 묵묵부답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려면 총리 대신이 요구한 대로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는 조건으로 이렇게 양식도 받아오고 여비도 받아오고 아니 가져간 돈도 돌려받아왔습니다. 게다가 시므온까지 인질로 잡혀놨어요. 사실 정석대로 하자면 돌아오자마자 인질로 잡힌 시므온 생각하면 바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갔어야 마땅한데 이 야곱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 다른 아들이 잡혀있는데도 야곱이 그랬기 때문에 못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져온 양식이 떨어져서야 야곱이 가서 애굽으로 다시 가라고 말을 꺼낸 거예요. 그러자 유다가 형제들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합니다. 3절, 5절을 쭉 보면은 유다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기 싫어서 안 갑니까? 베냐민을 같이 가게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가봤자 우리는 다 죽을 목숨입니다. 총리 대신이 우리를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보니까요. 지금 총리 대신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요셉인 줄 꿈에도 모르고 총리 대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너무 두려워하고 살아요. 세상의 권력자, 높은 위치에 앉아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용감한 용사인데 세상 속으로만 들어가면은 기가 팍 죽어가지고 힘 있는 자들 눈치를 보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태도로 살아갑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권세가 없으니까 세상에 기가 줄려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 일가가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굳게 굶어 죽게 될 것이고 베냐민 없이 애굽으로 갔으면 또 총리 대신에게 죽을 게 뻔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인생이 자꾸 이렇게 꼬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안 보입니다. 사방이 다 막혔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늘길이 뚫린 걸 볼 때까지는 사방이 다 막히게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몰아가세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자 보세요. 야곱은 젊었을 때부터 상당히 비겁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들들한테 야 니들은 이렇게 고지식하게 총리 대신한테 동생이 더 있다고 괜히 말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었냐.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더냐. 야곱이 아들들한테 엉뚱하게 책임을 전가하죠. 그러자 아들들이 듣다 못해서 항변하는데 이 아주 대화가 코미디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아니 우리가 괜히 그 얘기했습니까? 애굽 총리 대신에 앉혀놓고 아버지 있냐 동생 있냐 이렇게 묻는데 그럼 없다 그러냐 있는데 아버지 있다 동생 있다 그러는데 설마 그 동생 데리고 오라 그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우리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 알았더라면 그런 얘기 안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들도 한바탕 아버지한테 또 쏘아붙였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형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닌데 그냥 하게 되는 게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는데 내뱉게 되는 게 있습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보면 감정이 상해가지고 서로 격한 말을 내뱉는데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입이 뱉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대가 너무나 또 화가 나고 그래서 막 일이 꼬여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끼어들지 말아야 될 일에 끼어들게 돼요. 없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그렇습니다. 자꾸만 난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요. 자기들도 그냥 벽에다 머리를 박고 싶었을 거예요. 총리 대신한테 한두 마디만 대답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높은 사람이 자기 같은 하찮은 수천 명이 줄져 있는데 자기들만 계속 물어보더니 시시콜콜 집안사까지 캐묻더니 그렇게 자기들을 압박해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리도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각지 못했던 복잡한 일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인생이 자꾸 막 진퇴양난으로 밀려가는데 이럴 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의도한 상황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길 잃으면 우왕좌왕하지 말고 잠시 가만히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됩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때 결론이 항상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이 있다는 걸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지금 야곱과 그 아들들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베냐민 데리고 가는 것이 마치 사지로 전쟁터로 동생 끌고 가는 것처럼 야곱도 그 아들들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일이 지나고 난 뒤에 궁극적으로 베냐민 보냈기 때문에 잃어버릴 줄 알았던 요셉도 다시 만나고 다 가서 애굽으로 가서 큰 가문을 일구게 되는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어렵고 복잡한 일이 터졌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여러분 눈에 보기에 꼬여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저 끝에 가면은 이게 풀린 실이지 꼬인 실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인생이 꼬였을 뿐이지 망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꼬인 실이 끝에 가서는 다 풀어져 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어쨌든 한마디씩 주고받으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때 넷째 아들 유다가 중재에 나섭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낫죠. 쿨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니들 왜 진실을 말해갖고 이런 모양을 만들었냐고 막 아들 원망하는 데 반해서 아들은 몸을 던져서 이 문제를 돌파할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버지, 그러지 말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만약 이 아이를 살려서 돌아오지 못하면 내가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리더예요. 책임을 지는 게 리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있는데 리더십이 없어요. 왜냐하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손해보기 싫어서죠. 자기가 욕먹기 싫어서 책임지기 싫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십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유다가 리더십이 생겼어요. 유다가 원래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다는 착한 사람이긴 했어요. 오래전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자 그랬을 때 유다가 말렸죠. 죽일 것까지는 있느냐. 그런데 그 착한 마음이 형제들을 막는 용기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뭐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동의하는 셈이니까. 그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다는 그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첫 아들, 둘째 아들이 죽는 그런 고통도 겪었어요. 그러면서 유다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를 살려서 데려오겠다고 하는 용기를 발휘한 거죠. 저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유다처럼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책임감 있는 가장, 배우자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장이 된다는 것도 책임을 진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유다가 이런 목숨을 거는 이런 용기로 인해서 훗날 그의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메시아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 알기 전에 비겁하고 연약한 유다 같은 사람이었지만 은혜로 변하면, 새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런 축복받는 가문으로 다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유다의 담대한 용기에 할 말이 없었어요. 코너에 몰린 그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내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 내주면서 하는 말 보십시오. 11절 보세요. 가서 그냥 가지 말고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11절 보세요,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줘라.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뭐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 감 뭐예요? 트렁크 열어라. 사과 박스 실어라. 비자금을 갖다 주면서 돈을 먹이면서 베냐민을 주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것이다. 야곱이 이게 참 못된 습관이에요. 옛날에 형 에서랑 화해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화해하기 겁나니까 기도한 게 아니고 먼저 가축을 그냥 이랑 예물이랑 바리바리 먼저 앞세워서 형한테 먼저 보냈어요. 일단 뇌물로 이거를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하겠다. 이 과정에서 야곱이 정말 너무나 세상적으로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위기에 처할 때 이런 방식 많이 써요. 기도는 기도고 나가서 처리할 때는 돈박스 보내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적인 방법을 쓰지를 못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새벽기도 하고 나가서 쓰는 방법은 똑같이 세상적일 거예요. 새벽기도 하고 나가서 사과박스 날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이 참 그런데 그 야곱이 달라집니다. 언제 달라지느냐? 베냐민을 떠나보내면서 달라집니다. 13절 14절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와, 멋있잖아요. 야곱이 억지로라도 베냐민을 포기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야곱이 다른 사람이 돼요. 영적인 언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꽉 쿨하잖아요. 진작 이렇게 나올 것이지. 이렇게 그냥 코너에 밀려서야 지금 야곱이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어디서 많이 들은 말 같은데 에스더의 말이죠. 나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대단합니다. 요셉을 잃은 뒤에 베냐민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야곱에게서 할 수 없는 말이 나온 거예요. 베냐민을 잃는다는 건 자기의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건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없으면 절대 못 산다고 하는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이게 하나님 이상 되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에게 자식이 우상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교회도 와서 훈련도 못 받는데 자녀 교육 때문에 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자녀 교육, 자녀 교육이라는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아이를 누가 주셨습니까? 그 아이가 대학 갔을 때 부모가 못 가는 데까지 그 아이를 함께 가서 그분을 그 아이를 다스릴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이의 인생을 지배하는 분은 어차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한 집착으로 아이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다루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함은 우리가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생깁니다. 베냐민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야곱은 자기 수준밖에 못합니다. 그냥 양촌리 면장으로 키우는 거죠. 베냐민을 하나님 손에다 드리니까 요셉을 애지중지 야곱이 데리고 있으면 그냥 채색옷 입히고 끝나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 손에다 본의 아니게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끌고 가니까 총리 대신도 되고 역사 인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잘 키울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내려놓는 습관을 하십시오. 그래야 이 아이가 거대한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차원이 다른 세계로 인도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집안에 활기가 돌아요. 형들이 다시 짐을 꾸리고 돈도 가져가고 물건도 가져가고 베냐민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여행이 야곱의 온 가족이 다시 요셉과 조우하는 이집트의 큰 가문이 되는 축복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의 길목을 막고 있는 것은 우리거든요. 야곱처럼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거든요. 우리가 베냐민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본물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야곱이 막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이걸 놓는 순간에 영적인 혈이 뚫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인 거 아십니까? 부모의 집착이에요. 부모의 독선이에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생각하는 좋은 전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생각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편협한 그 그림으로 우리 아이들을 망쳐놓고 있어요. 이 아이를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집착하던 걸 내려놓을 때 그 가문에 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의 파도가 막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다이나믹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베냐민을 내려놓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서 결단의 순간이 옵니다.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은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